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아마도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점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이 과거와는 달리 일정 수준의 자제를 분명히 보여준 데 대해 만족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대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인정하고 싶다며 그것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던 개인과 기관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고 또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거나 이들이 미국과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행 대변인은 오늘 미국 정부의 이런 제재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틀을 벗어난 일방 제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의 행동은 문제 해결이나 중국과의 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 위기를 감수하더라도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를 폐쇄하더라도 장벽을 짓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뽑아준 미국인들은 이민 통제를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는 현재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 장소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백인 우월주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아우라야에서 오늘 열차가 트럭과 충돌해 적어도 7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카이피아트 익스프레스 열차는 이날 오전 3시 무렵 건축 자재를 싣고 가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탈선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철로 보수 공사 구간을 지나던 열차가 탈선해 승객 2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2,300만 명이 열차를 이용하지만 부실한 철도망 관리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들어 4차례 발생한 소속 군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셉 오코인 7함대 사령관을 오늘 보직 해임했습니다. 오코인 사령관은 당초 오는 1월 은퇴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만에 구축함이 두 대나 충돌 사고를 일으키자 더 빨리 물러나게 됐습니다. 후임에는 필 소여 제독이 임명돼 즉각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맥케남은 이번 주 싱가포르 인근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레바논 정부군은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지역 대부분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 칸소 레바논군 사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과거 ISIL이 점거하던 지역의 80%를 탈환했다며 현재 소수의 ISIL 대원만이 약 20제곱킬로미터의 땅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군은 지난 19일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ISIL 격퇴작전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 같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시리아 정부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민병대도 시리아 서부 칼문 산악지대에서 ISIL 격퇴작전을 펼쳤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사이의 국경지대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시리아 반군 조직과 ISIL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 주도인 라슈카르가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일어나 적어도 5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라슈카르가의 경찰청 주변에서 공격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Kim Jong-un, I respect the fact that I believe he is starting to respect us. I respect that fact.
영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러시아와 중국 개인과 기관 등을 대거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제재 기업 두 곳에 대한 자산 몰수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던 개인과 기관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고 또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거나 이들이 미국과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북한 국적자가 각각 1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된 곳이 5곳, 이어 나미비아와 싱가포르 각각 2곳, 러시아가 1곳이었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이들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그 외 다른 곳에 있는 개인과 회사들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지역 불안정에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제재 대상은 단둥 즈청 금속회사와 이 회사의 운영자 치우펑입니다. 재무부는 철과 석탄 등을 수출입하는 단둥 즈청이 북한 고려 신용개발은행 등 다수의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기관 등과 거래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는 지난달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단둥 즈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단둥 주청은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지난해에만 연 매출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재무부는 지후 인터내셔널 홀딩 회사와 단둥 티안푸 무역회사 등 또 다른 중국계 기업도 북한과 석탄을 거래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혹은 노동당에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원유를 공급한 러시아인 3명과 두 개의 싱가포르 소재 회사를 제재한 점도 이번 조치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자 미카일 피스클린은 싱가포르의 트랜스 애틀랜틱을 통해 북한의 대성 신용개발은행과 석유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트랜스 애틀랜틱은 싱가포르의 벨머르 매니지먼트와 함께 직접 석유를 구입해 이를 북한으로 운반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싱가포르 회사들과 여기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를 모두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노동당 39실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씨는 지난 6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싱가포르 회사들이 오랫동안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선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설 기술 서비스사와 중국의 모 기업을 둔 나미비아의 칭다오 건설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가 나미비아 정부로부터 4개의 건설 수주를 받은 뒤 이를 칭다오 건설로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의 노동자와 건설 자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치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 기업과 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역시 이들 제재 대상자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한편 미 연방검찰은 이날 벨머르 매니지먼트와 지청 금속회사에 대한 자산 몰수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 연방법원의 벨머르 매니지먼트와 지청의 자산 각각 699만 달러와 408만 달러를 압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관련된 자금 몰수 규모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 핵개발 계획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또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해 긍정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북한을 향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의 이런 변화가 미국이 기대해온 대화 신호의 출발점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 respect the fact that I believe he is starting to respect us. I respect that fact.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최근 북한 정권에 대한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강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만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괌에 대한 포격 사격 위협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 16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최근 북한 정권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며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 is worth noting that we have had no missile launches or provocative acts on the part of North Korea since the unanimous adoption.
틸러슨 장관은 22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이 일정 수준의 자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쁘다며 이는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이 미국이 기대해온 신호의 출발점이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이런 움직임이 북한이 긴장의 수준을 자제할 준비가 돼 있고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로써 아마도 미국은 가까운 장래 대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걸 봐야 하지만 여기까지 북한이 취한 단계만큼은 인정하고 싶다며 이를 짚고 넘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취임 이후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또 통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철저한 주인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이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은 한국의 과제이자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확고한 미한 동맹 그리고 주변국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예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외교 지평을 꾸준히 넓혀나가야 한다며 기존에 미국과 일본, 중국 등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중동 등과도 외교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 국가로서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통일부 업무 보고에선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며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구상 실현에 통일부 역할이 지대하다며 외교 안보 상황이 어려울수록 통일부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기가 눌려있던 통일부 공무원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제 대북 정책도 국민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접근한 자리에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 내 시장 경제 확산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캐롤라인 멜로니 하원 의원 등 미 의원들을 접견하면서 북한의 시장 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그런 노력과 함께 북한 내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방문해 미사일 대량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ICBM 실전 배치 의지를 과시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행보를 공개한 것은 지난 15일 전략군 사령부 시찰 이후 8일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화성 계열 미사일들의 열 보호 재료와 탄두, 엔진 분출구 재료 등에 대한 연구와 생산을 맡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이곳을 시찰해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연구소가 최근 자체 기술로 ICBM의 탄두와 고체 연료 엔진 분출구 제작에 이용되는 최첨단 재료인 탄소 복합 재료를 만드는 데 성공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연구소의 기술적 성취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축하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생산 능력을 확장해 미사일 탄두와 고체 연료 엔진을 꽝꽝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직접 반박하면서 국제사회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달에 발사한 그 화성 14형의 재진입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반면에 국제사회의 평가는 실패로 보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재진입 기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진입 기술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김 위원장이 미사일 생산 역량 확대를 지시한 것은 ICBM의 무기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미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북한이 그 꽝꽝 생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연구 개발이나 시험 발사의 국면은 이제 끝났고 이제 실전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양산 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자에 실은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 사진을 통해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고체 연료 계열의 북극성 3형 미사일 관련 정보를 노출했습니다. 이 사진엔 수중 전략 탄도탄 북극성 3이라고 적힌 설명판을 배경으로 김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극성 3형은 고체 연료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기존 북극성 2형보다 직경을 더 늘려 사거리를 확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는 관측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노동신문의 사진이 북극성 3형의 시험 발사를 예고한 북한 측의 시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액체 연료도 그렇고 고체 연료도 그렇고 미사일 개발하는 그 경로가 단거리 만들고 그다음에 중거리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ICBM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서 그 IRBM급을 만드는데 고체도 지난번에 보여준 거 북극성 2까지는 그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이제는 중거리 미사일 IRBM급을 개발을 해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ICBM급으로 바로 가겠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최근 신포 일대 위성 사진 분석 등을 근거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 또 불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22일 갱신한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7월에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등 지난해와 올해 1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같은 위협은 영내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수도 평양의 일상적인 삶이 평온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안보 상황은 북한 당국의 행동에 대한 사전 통보와 사전 경고 없이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거주하거나 북한을 방문 중인 영국인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3월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생겼을 때 북한 당국이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에 대한 출국을 제한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한은 나중에 풀렸지만 안보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 당국이 영국인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 같은 조치를 취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에게 일부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 이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불안정해지거나 악화되면 영사 지원을 제공하는 대사관의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영국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올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베트남도 북한산 석탄 수입국으로 지목했는데요. 실제 수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OA가 말레이시아 통계부 자료를 집계한 결과 말레이시아가 올해 북한으로부터 약 78만 3천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 3월 북한산 무연탄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입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유엔 회원국들의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 상황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개 나라가 해당 품목 약 50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엔 통계와 말레이 정부 집계 사이에 차이가 있어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 결의 2321호에 따라 올해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 톤 이하로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월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들어 장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유엔은 최근 새로운 대북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이 말레이시아와 함께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국으로 지목한 베트남의 경우 아직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OA가 베트남 통계청이 잠정 집계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산 석탄 수입은 관련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월 중국이 올해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에도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석탄을 수출해 최소 2억 7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상반기 약 6억 6천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수입국으로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중국, 일본 등 6개 나라만 등재됐고 북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석탄을 수출한 나라가 모두 통계에 등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베트남이 북한으로부터 소량의 석탄을 수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중국 외 타이완에 석탄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BOA 문의에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 영사관이 있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오는 9월 22일 워싱턴을 비롯해 중국 영사관이 있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이틀 뒤인 9월 24일은 중국이 1982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날로 북한자유연합은 해마다 이날에 맞춰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소전 숄티 대표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at they're doing is condemning North Koreans to certain torture, certain imprisonment.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고문과 구금, 많은 경우 처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며 잔인하고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같은 끔찍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Go to the Chinese embassies and consulates and deliver petitions calling on China simply to honor their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중국은 국제적 의무를 존중해 탈북자들에 대한 끔찍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해 경우 미국의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서울, 페루의 리마,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24개 도시에서 행사가 열렸다며 올해는 아직 개최 도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Pretoria, they're planning to do a special program to educate Africans more about what's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토리아에서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북한 상황을 설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워싱턴에서는 촛불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자와 중국 동포, 또 조선족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로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모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을 말합니다. 한국에도 북한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 동포와 또 중국 동포 등 많은 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탈북 동포, 고려인 또는 제1동포나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되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함께 통합을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는 뜻에서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발표를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미입니다. 상이야기 운동 5주년을 맞이하여 제가 이제까지 연구해온 이주나 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하여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조각부에서 마련한 자리였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 삶의 역사를 말하다라는 포럼이었습니다. 이산과 분단을 넘는 삶의 이야기 운동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조각부 김숙임 대표입니다.
2012년 5년 전부터 이주해 오신 동포 선생님들하고 삶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이후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20년 동안 진행하면서 독일의 그런 내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그분들께서 한반도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일을 5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활동한 지 5년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2박 3일 동안 독일의 동서독인을 초대해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후에 서로에 대한 편견을 크게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고 2014년에는 한국으로 이주해온 중국과 일본 또 러시아 동포로 그 참여를 확대하면서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동서포럼의 삼이야기 센터처럼 저희도 구체적인 삼이야기의 공간,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누구도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출범식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크게 영감을 얻었는데 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동포 여성들하고 하면서 정말 큰 역사적 맥락을 배웠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역사를 새기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조각보. 조각보는 짜투리 천조각이 모여 고운 조각보를 만든다는 뜻으로 함께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저희가 받았고 이 동포 여성들이 지금 현재 처한 어려움과 정체성에 대한 그 고통에 저희가 함께 사유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 그들의 고통, 그들의 희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의 진행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모두 4명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제주여성가족연구소 이혜응 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처음에는 남부의 여성들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국 동포 여성들이 들어오고 러시아 동포들 들어오고 제일교포 들어오고 세미교포 들어오고 그 역사를 만들어지는 그 역동성을 많이 느꼈고 이런 삶 이야기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의 튼튼한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평화가 일상이다라는 생각을 이게 몸으로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게 필요해요.
이날 현장에서는 서로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동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탈북자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동포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활동하면서 느낀 점, 또 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며 함께 통합하고 소통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조각보에서는 삶 이야기에서 제가 보조자로도 참여했고요. 모임을 통해서 저는 한국분들이 우리 이주 여성 혹은 뭐 다시 만난 코리안 여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알아가는 게 첫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아가려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북한, 한국, 러시아, 일본 여러 나라 여성들을 만나니까 다르다는 걸 틀리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내일로 25주년이 되는데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의 관계가 불편해진 가운데 이 기념 행사도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네.
예, 자세한 분위기 먼저 살펴보겠고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4시간 반이면 가는 세계 최고속 철도가 재개통한 소식.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애리조나주를 방문해서 국경 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예. 자,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25년이 되는군요.
예, 한국과 중국이 6.25 전쟁 이후 계속됐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지난 1992년이죠. 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내일로 25주년이 되는데요.
예.
예,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문화적인 협력이 자리를 잡았고요.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도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 수입국은 중국이고요. 중국에서 볼 때도 한국은 수입 1위, 수출 3위의 나라입니다.
네, 수교 25주년을 맞는 각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예, 중국 측은 25년 전에 국교를 맺었던 때로 돌아가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예.
예,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수교 25주년 이래 양국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원칙으로 이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해 왔다면서 양국이 앞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또 이견을 적절히 처리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자. 언뜻 들으면 좋은 덕담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양국 관계,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고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사드를 설치해 운용하는 일정을 두고 중국 정부가 계속 반대해서 두 나라의 관계가 다소 불편한 상황입니다.
예.
예, 중국 측의 이 사드 배치 계획 철회 요구를 한국 정부와 미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예, 중국은 한국행 관광객을 차단하고요. 또 한류 문화 상품 유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주요 한국 기업들의 자국 내 활동을 규제하는 등 이 비공식적인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측은 수교 25주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이 중국 청년부에 이 수교 25주년 기고문을 보냈는데요.
네.
예, 가까운 나라인 한중 간의 이견과 문제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예,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비정상이라면서 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도 이 두 나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이웃이라면서 이전 세대의 양국의 지도자들이 이뤄놓았던 소중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뭐 이런 분위기를 뭐 반영한 걸까요? 기념행사도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가 수교 25주년 공동행사를 열지 않는데요.
예.
예, 특히 이 중국 사람들은 이 5년은 작은 경사, 10년은 큰 경사라면서 이 무슨 일이든지 5년, 이 10년이 반복되는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25년째 되는 이 한국과의 수교 기념식을 공동 개최하지 않는 건 이런 중국의 전통에도 어긋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주년이었던 지난 2012년의 경우 베이징에서 양국 공동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측이 가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베이징시 당국이 시내 대형 식료품 상점인 롯데마트 일부 매장에 전기 설비를 몰수했는데요.
예.
예, 롯데는 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기업이죠. 예, 사드 도입 초기에 중국 주요 도시에 있는 롯데마트들이 연이어서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 6개월째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설비까지 몰수돼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가 중국에서 다시 운행되는군요.
예, 베이징에서 상하이를 잇는 1318km 구간을 4시간 반 만에 주파하는 중국의 2세대 고속 열차 푸싱, 이 부흥호인데요.
예.
예, 다음 달 21일 운행을 재개한다고 중국 철도 총공사가 발표했습니다. 푸싱은 최고 속도가 시속 400km에 달하고요. 평균 운행 속도는 350km인데요. 운행 개시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철도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평균 운행 속도가 350km라고 하셨는데
네.
예, 어느 정도 빠른 걸까요?
예, 기존의 철도로 이 6시간 정도 걸리던 이 베이징 상하이 구간이 4시간 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중국 당국은 대륙을 어디든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일일 생활권으로 묶어줄 걸 선전하고 있는데요.
예.
예, 기존 세계 3대 고속 철도로 꼽히고 있는 일본 신칸센, 프랑스 테제베, 독일 이체에의 평균 운행 속도가 320km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350km로 달리는 중국 푸싱에 미치지 못합니다.
뭐 320이나 350이나 굉장히 뭐 빠른 건 마찬가지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네.
중국에서 이렇게 이 빠른 철도를 처음 개통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네, 2008년에 베이징과 텐진 사이 구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 고속 철도망을 넓혀왔고요. 몇 년 새 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운행 속도도 급격히 높여왔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2011년에 저장성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39명의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예.
예, 이후 일부 구간에서 이 350km로 운행하던 속도를 일률적으로 300km로 낮춘 겁니다. 그 사이 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문제들을 보완해서 예. 이번에 다시 운행 속도를 높인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운행하는 이 철도를 제2세대 고속 철도라고 부르던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관영인민일보는 이 다시 운행되는 이 고속 열차가 중국의 자체 기술로 새롭게 제작된 거라는 설명입니다.
예.
예, 기존의 고속 철도에 비해서 좌석 간의 간격도 넓히고 이 객실 내 조명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꿨고요. 또 여행 중에 무선 인터넷망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타이완 등 일부 중국어권 매체들은 하지만 기존의 고속 열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이름만 바꿔서 2세대라고 규정하면서
예.
예, 시진핑 주석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중국은 워낙 그 영토가 넓고 크니까요.
그쵸.
이런 고속 철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비행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예,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예.
이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라든지 또 수속 대기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 고속 철도를 이용하는 쪽이 훨씬 더 편리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예, 중국에서 이 고속 철도 도입이 몇 년 안 됐는데도 이런 편리함 때문에 이용객이 많아서 당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현재 중국 내 고속철 노선을 모두 합친 거리 2만 2천 킬로미터는 전 세계 고속철 노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를 2020년까지는 3만 킬로미터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방문을 했고요. 또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약 1시간 20분 동안 연설했는데요. 언론을 거세게 비난하는 한편 이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예, 특히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장벽 건설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애리조나주가 이제 멕시코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니까 장벽 얘기를 또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국경 마을도 방문을 했다고요?
예, 집회에 앞서서 애리조나주 유마에 있는 이 해병대 기지 그리고 세관 국경 보호국 시설을 방문했는데요.
예.
예, 무인 정찰기와 헬기 등을 둘러보고 현지 당국자들로부터 이 국경 경비에 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톰 호먼 이민세관 집행국 국장 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취한 국경 강화 조처가 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이 장벽 건설 예산 등의 추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가짜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일부 언론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곤 하는데 어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들을 가리켜서 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증오와 편견, 폭력을 격하게 비판하고 신나치주의자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의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해서 비판을 예. 받았습니다.
또 인종차별 논란을 빚었던 애리조나주의 전 경찰국장을 사면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사면을 단행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사면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예.
예,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국장을 지낸 조 아파이오 씨 얘긴데요. 이 아파이오 전 국장은 이 법원에 인종 프로파일링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지난달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인종의 근거를 둔 차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제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예,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북한 문제도 언급됐는데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이 나프타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 나프타를 종료시켜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면서 어쩌면 뭔가 긍정적인 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이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닉스 시장은 방문을 취소하든지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조금 잡음이 있긴 있었군요.
네, 집회가 열린 체육관 주변에 수천 명이 모여서 이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요.
예,
예 대체로 이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끝난 뒤에는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을 향해서 돌과 병을 던지는 등 폭력 시위로 번졌습니다.
예.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최루탄을 발사했는데요. 부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립니다. 평안북도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 29도, 남포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28도, 신유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1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9도,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용현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에는 25도, 낮에는 29도, 사리온 아침에 24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함경남도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함경북도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 풍산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4도,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 웅기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 위기를 감수하더라도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를 폐쇄하더라도 장벽을 짓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뽑아준 미국인들은 이민 통제를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는 현재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개정 협상에 들어간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집회 장소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백인 우월주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던 개인과 기관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고 또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거나 이들이 미국과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조치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 기업과 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이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오늘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틀을 벗어난 일방 제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의 행동은 문제 해결이나 중국과의 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아마도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점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이 과거와는 달리 일정 수준의 자제를 분명히 보여준 데 대해 만족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대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인정하고 싶다며 그것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아우라야에서 오늘 열차가 트럭과 충돌해 적어도 7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카이피아트 익스프레스 열차는 이날 오전 3시 무렵 건축 자재를 싣고 가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탈선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철로 보수공사 구간을 지나던 열차가 탈선해 승객 2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2,300만 명이 열차를 이용하지만 부실한 철도망 관리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하토가 오늘 홍콩에 상륙하자 홍콩의 관공서와 기업, 증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에서는 45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도심에서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200개의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홍콩 기상당국은 태풍경보 중 가장 높은 10호를 발령했고 오후 늦게 이를 8호로 낮췄습니다. 홍콩에서 10호 태풍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2년 이래 처음입니다. 인접한 마카오에서는 태풍 하토로 3명이 사망하고 2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중국 광동성에서는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풍 하토는 25일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바논 정부군은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지역 대부분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 칸소 레바논군 사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과거 ISIL이 점거하던 지역의 80%를 탈환했다며 현재 소수의 ISIL 대원만이 약 20제곱킬로미터의 땅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군은 지난 19일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ISIL 격퇴작전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 같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